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형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신 형통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한 정의로 동의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사건을 통해 깨달음이 더해져야 될 테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시간들이 반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형통이 진실로 형통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테죠. 아무쪼록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시고 계신 이 형통을 누리시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과 동시에 우리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편 1편을 제가 여러 차례 강의해드렸듯이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를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조언보다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복이 있는 사람은 소유에 있지 않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냐 안 되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말씀을 배우는 와중에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하신 산상설교의 핵심이 그 첫 서두에 팔복에 들어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덩이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내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구덩이로 인도하셔서 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팔복이 뭐라고요? 우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단지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다고요? 애통하면서 우는 것. 심령이 가난해질 만큼 우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는 사람은요, 자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논리로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섬김에, 섬김에.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말이 섬긴다라는 우리말 표현인데 이 샤하트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논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형제들과 인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밝혔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인사 안 하고 사시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 인사 안 합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상종 자체가 안 될 때나 인사를 안 하지.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만 갖추고 있으면 인사는 하고 삽니다. 더군다나 형제지간에는 기본적인 수준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라도 인사는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김에.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람을 그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표현은요, 바꿔 말하면 그에게서부터 받은 모든 일에 온 마음을 쏟아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한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건 한번 설명을 미리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다스리고 통치한다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죠? 일반적으로 아마 세상 사전적인 의미로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의 주권 아래 우리가 그의 논리대로 살아야 된다? 억압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게 그의 지배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과 통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군림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죽으시는 것이었죠. 우리더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표현은 내 나이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 논리에 자기를 담았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삶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제가 이것도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선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바로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고통스럽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우왕좌왕할 것 같은.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없는 그분의 지혜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바로 서는 게 아니라요. 물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다음 뭘 하는 건 당연하겠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죠?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거기에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표현했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뭘 우리가 출세해서 그분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해드릴 수 있으며 뭘 우리가 더 벌어서 그분에게 더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착각이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발 딛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지 않는 논리대로 살아내서, 아,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분노와 저주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한 삶이야, 그걸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뜻 우린 이 복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토요일날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룻기에서 나오미와 그 룻을 바라보면서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그 아들을 잃는 것, 남편을 잃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덩이로 인도하신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오미와 룻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나는 그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회복시켜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쪽으로만 가거든요, 전부 다. 여기에만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출근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잠시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 정신줄을 잠시 놓았어요. 그냥 아침에 이정혁 목사님을 태우고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러기로 약속을 해놓고 버리고 교회를 그냥 왔더라고요. 다시 교회에서 차를 돌려서 목사님 태우러 갔는데 선교사님 간증이 되게 은혜로웠어요.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죠. 그 50도가 넘는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물만 마시면 물이 땀으로 다 배출되는 바람에 여러 결석이 와서 고통을 겪는 중에 위암이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그 암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그곳으로 사역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펼치셔서 엄청난 총책을 그 나라에서 맡기게 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옛날에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제 생각이 있었냐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선교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쓰고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전부 자기 중심적인 단어더라고요. 나, 귀한 통로, 귀한 도구. 이게 좀 안 하다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민수기로 한번 잠시만 가보실래요?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을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물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가서 물 내라고 하신 거예요. 반석에게 말을 하면 물이 나오게 할 거다.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좀 너무 가고 원망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죠?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정도가 크게 잘못했다고 느껴지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무슨 벌을 받죠? 12절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바로 임해져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보통 바로 평가해서 저자가 잃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야기 잘 없는 게 훨씬 많은데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바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이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요. 모세의 믿음을 누가 의심합니까? 여러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의 사랑이죠. 거룩함은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설명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냈는데 짝대기로 두들겨서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을 해라 했는데, 그죠? 두들겨서 너를 드러내고 너를 주목했기 때문에. 아니요, 모세는 그런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앞에 말에서 이게 벌써 드러난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10절.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너희는 반역한 사람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나 바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뭐였죠? 사람은 지극히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걸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착각한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똑같이 사랑으로서 너의 구원을 완성해가고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을 설명을 제가 수차례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언제 알게 됩니까? 사역의 마지막 때에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무슨 사용하시는 대단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사도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성도 중에 작은 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숱한 구덩이와 숱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내 인생을 빚으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도 이제서야 알거든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그죠? 자기 자신에게 항상 주목해요. 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정신줄을 놓은 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저 안에 하나 선한 게 없거든요. 저는 소망 없거든요. 내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고 구덩이만 인도하시면 안 되니까, 이게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니까 때로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라고. 저는 사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뭔가를 받아 누릴 만한 것이 없다는 걸 말씀에 비추면 비추어 볼수록 알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내 기도 때문이라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떠함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냥 쳐주시니까 그렇게 산 거죠, 사실.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가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아침에 너무 불편하고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긴 시간 일하셨는데 어디 가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았구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침에.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어디 가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어디 가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냐고.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 나누지 않겠다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라고 배웠죠? 365일하고 17일 더 있었다고 했죠.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방주 안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고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배변하고 소리내고 그곳에서 그 중노동도 하고 식구들 늘 같이 보며 먹어야 하는 음식도 365일 이상 같은 음식만 먹었을 테고, 고통의 와중 속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방주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속에 있을 때 방주엔 창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위로 뚫린 창 하나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던 그때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논리로 살았거든요. 근데 노아도 착각했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근데 그 의인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의인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한 거지, 그가 절대적인 삶을 살아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방주에 문이 열리고 땅으로 나와서 한 일이 뭐죠? 농사 짓고 풍요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주들을 걷어들이고 그 포도주에 심취하게 되면서 이제 한 잔, 두 잔, 이제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하아다마,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노아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아들과 저주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는요, 방주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 아닙니까? 방주가, 그 구덩이가 그 인생을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이 구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게 하기 위한 이 시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파편적으로 주시는 것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다 뺏겨서 그것 자체에 목을 메어하는 것이 아직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모세도 그때 돼서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때 가서 알았다니까요.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은혜의 시절을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때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항복하며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때를 앞당길 수 있는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설명 안 하면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인생을 배에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승선한 배,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해지는 이 구덩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나를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요. 이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생각하지 않고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착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논리로 살 때가 많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본문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노예인 요셉의 연봉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릅니다. 한 푼도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거 다 보디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버네? 그죠? 이제부터 일을 대충대충 하자. 내 봉급 안 오르고 오히려 근무 시간만 늘어나는데 내가 벌어가는 돈도 아닌데 왜 그래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게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요셉의 주머니는 가득 차지 않았지만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아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일 대충하고 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하지 아닙니다. 누가 나로 인해서 참 복을 받게 되고 크게 되고 부유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내 기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당장 돌아오는 것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때 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존귀하게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죠? 요셉이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잖아요. 말씀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디발 집에 종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배우지만 그 구원의 그림 속에,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의 시간은 사실 고통 그 자체겠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 종으로, 종에서 종무로 올라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방인 출신 노예가 종무로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해 줬을까요? 질투하고 무시하고 또 강도 높은 노동도 계속해서 지속됐겠죠. 하나님은 계속되는 그런 사람들의 질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노예살이, 그 종살이, 그 훈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사람, 그분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심으로 자기 구원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형통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구덩이가 자꾸 나오잖아요. 구덩이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구덩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도분들이 당하고 있는 구덩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구덩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찹찹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지만 이 시간들을 조금 담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을 좀 행복하게 이루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생각이 좀 약간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픈 시간이었어요. 울산 지역에 한센병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17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되게 젊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분이 하신 표현이에요. 문둥병이라고 제가 쓰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하더라고요. 구덩이에 빠져도 이분들보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간증을 들어도 자기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덮을 만큼 간증이 없었대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구덩이, 제가 그랬지만 성경의 저주라고 하지만 저주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고고 때로는 징계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세를 고치게 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환경, 또 사람들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가장 좋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선교사님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이 단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일평생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살든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죠. 어떤 사람은 조금 복이 더해졌으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고 착각하고 살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바른 죄인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다음 단계의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죠? 이 다음 단계의 훈련은 첫 번째 단계가 육체적인 정신적 고난이었다면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다음 단계의 훈련은 죄의 유혹입니다. 요셉만 받아 누리는 훈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훈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앞에 훈련을 거친 사람에게 이 다음 훈련이 온다기보다는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아,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된 삶이구나. 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할 때 이 유혹이 사실 같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성적 유혹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삶의 전 영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훈련이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요. 이 유혹이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본문이 이렇게 밝히죠. 눈짓하다가, 그죠? 눈짓하다가. 히브리어로 과거 반복형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혹한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했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아니 부모는 빼고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긴 한 청년이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 같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을 보시지 말고요. 이제껏 한 번 위로가 없던 요셉에게. 요셉이 그동안은 그의 호의나 눈짓을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 반복형이 적혀있다는 건요.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의중이 파기됐죠. 그러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눈짓도 받아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셉이 노했던 이유가 뭐죠?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지켜야 할 선을 요셉은 지켜야 할 선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시면요 어느 구절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어 문법이나 언어적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동산 모든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금한 것은 선악과 하나뿐이다. 이 사실 같은 표현을 언어 유의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동산 안에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가 지켜야 하는 선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미 창세기 이 2장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 그죠? 그때 선악과가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만약에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동양사상으로 흔히 말하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사는 거죠. 농담 따먹게 하고요. 그러나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됨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알고 감사하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루 이틀 봤겠습니까? 늘 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일 때는 선악과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지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는 수단이었겠죠. 그런데 정욕에 휩싸였을 때 사람이 99가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한 가지 빠진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정욕에 휩싸인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선악과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욕의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수준에서 그쳤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수준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 자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선악과가 뭐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라 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논리대로 삽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아니 주중에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논리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도 사실 시간을 내기조차 아까워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주인이 있고 또 주인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단지 일상의 삶에서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하며 온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본심을 모르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믿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게 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걸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넌 순종한 게 아니래요. 제가 신학과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 계속해서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두신 선악과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두셨습니다. 사실 신앙이 구분이 잘 안 가다가 마지막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가죠. 우리는 말은 거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산다. 그럼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두신 그 선악과 마지막 선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1부 때 예를 하나 들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선악과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는데 제가 일전에 몇 번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선배들, 기혼자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성 친구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직장 선배나 상사들은 남자분들이 막 국한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 직장을 다니면서 느꼈지만 이 사람들이 이성 친구를 가지는 이유는요. 육체적인 관계 때문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그 사람에게서 받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이 정욕이 폭발하더라고요. 위로나 격려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논리가 망가지면 이것이 나를 위한 진정한 위로고 격려고 만족이다. 그러면 그 이성과 관계를 맺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아니 사실 선악과를 뿌리채 뽑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요. 나에게 위로와 만족이 된다. 난 이 길로 가겠다. 사실 사람이 정욕에 휩싸이면 그때부터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정욕 앞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아,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 죄는 결과적으로 좋지 못해. 그래서 죄를 포기한다. 아닙니다. 정욕은 불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한번 이 정욕이 들어오면 자기 삶을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한 게 있다면 뭐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도망간 거죠.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일어서서 비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논리로 사는 것이 성경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할 때 요셉이 가졌던 각오, 우리가 가져야 할 각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실 때 제가 응하겠습니다. 지금 내한테 주시는 이 고난이 형통임을 깨달아서 묵묵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